오랜 기다림 끝에 여러분 승리를 얻는다면 그 승리 후에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전쟁은 아니지만 저는 31살에 결혼을 하고 그때 아내가 27살이었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한 1년 정도는 아예 없이 그냥 살자고 그러면서 교제를 좀 더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첫 아이를 낳기까지 유산을 한 두 번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년 정도, 해수로는 3년이 지난 뒤에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게 해수로 2년이지만 장인 장모님에게 있어서는 큰딸이 29 정도쯤 되어서 첫 손녀를 받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이 되어서 그 가정에 출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한 2, 3년 된 저보다도 긴 시간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을 자녀를 통하여 또 손자, 손녀를 기다렸던 어른들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그 손녀를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임신했다고 그랬을 때 첫째가 성별도 모를 때에 장인으로는 항상 모세와 같은 아들을 주시라고 그러셨는데 나온 아이가 모세와가 전혀 상관없는 성별도 여자이고 보니까 아주 너무 속에 강단은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뭐 앞에 나서는 그런 정말 언제든지 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실망하셔가지고 첫날 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퇴근을 저희 집으로 하시거나 막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한 30년 만에 얻는 손이니까 그 어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결혼 생활에서 2, 3년 만에 아이를 얻은 건데 뭐 또 다음에 또 낳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도 물론 쉽지는 아니하였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이 긴 시간을 통해서만 또 그 여정을 차분히 걸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와 비슷한 것인데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2세대가 이제 출발하여서 자신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첫 번째 전쟁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21장 시작할 때에 이 가나안 출신의 아랏 왕이 와서 전쟁을 하였는데 이 전쟁은 약간 기습적인 전쟁이었어요. 뒤에서 쳤고 그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잡혀가고 했을 때에 이 걷고 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전쟁에 있어서 먼저 이 배경이 되는 것은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회 길로 돌아가다가 이 전쟁을 맞이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사실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좀 평안하고 누가 어려움도 없고 일이 다 잘되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이들은 순종하자마자 바로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 왕은 우리가 통행료를 다 내고 또 물값이든 무엇이든 하나도 당신들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고 값을 지불할 테니까 길만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도 군사를 일으켜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회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이 말에 순종하다가 오히려 가나안의 왕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이르되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돌이켜서 우회로를 통하여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 출애굽 1세대처럼 홍해를 걷는 일을 경험하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기습공격을 통하여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런 가나안의 왕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비록 규모가 작았어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서원기도를 해요. 서원기도를. 그래서 2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에 그들이 서원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난 사람들을 그 손에 붙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였죠. 이들은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것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묻기 시작을 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뭐 작은 일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나가서 서원기도를 드렸어요. 이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이 출애굽한 2세대들의 특징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실 21장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도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손을 들고 한 사람은 바치고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 해서 싸웠잖아요. 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 서원하여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무슨 요란하게 막 포즈를 잡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단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처럼 손을 든 것도 아니고 아론처럼 그 밑에 가서 바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승리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참 그 서원한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다 매일 매 순간 그 경험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로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승리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끝에서도 선물을 얻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물은 지휘관들을 받고
백성의 귀인들 그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단압에 이르렀고.
예, 여기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런데 저기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냐에 이르렀고 할 때 이 맛다냐가 히브리 말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들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명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선물로 번역하면 기가 막힌 말이 돼요. 광야에서 그들은 선물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물이에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호르산에서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1장과 출애굽기 33장을 비교해 보면 훨씬 많은 지명이 33장에는 언급이 되는데 21장에는 그런 지명들이 많이 빠져 있기도 해요. 특별히 여기에 호르산에서 바로 오봇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지만 민수기 33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 그 사이에 호르산을 떠나서 살모나와 그 다음에 분온에 그리고 난 뒤에 오봇에 이르렀고 오봇에서 예아바림에 도착하는데 이 예아바림이 바로 이제 모압의 변경, 즉 국경지대에 도착하는 거예요. 작은 마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21장은 출애굽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이 모든 여정의 특징이 이 10절부터 있는 본문을 보면 계곡이 많아요. 세렛 계곡을 지나고 또 어디 지나고 하면서 많은 계곡들이 지나는데 골짜기나 시냇가를 지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와디라고 하는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엄청난 홍수가 왔을 때에 물이 흐르는 와디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항상 광야를 걸으면서 골짜기를 걸으면서 뭘 했어요? 물 부족 때문에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세대들은 그들이 똑같은 광야를 걷고 골짜기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잘 지나가는데 여기에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읽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여기 정말 주목해 볼 것은 그들도 광야를 지나고 골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인도자이신 그분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린 참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와서 우물무라 소산하라 라고 노래하라고 그들에게 약속했잖아요. 16절에 보시면 너희 백성을 모아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약속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먼저 노래하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물로 인하여 반역하지 아니하였어요. 불평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마따냐를 지명으로 하지 않고 선물로 한다면 아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엄청나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정말 광야의 삶을 살고 골짜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선물을 주셨다고 노래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에도 보니까 정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양을 하기 전에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매일 넘어질 때에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친구를 만나고 또 때로는 뭐 상실의 어려움도 겪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골짜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이 선물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참 삶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은혜들 또한 사실이잖아요. 성도의 삶을 살면서 교회가 분명히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주시는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신방을 가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 신방이 제일 많았어요. 어느 한 분 어른이 5년 전에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어른이에요. 왠가 하면 안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지금 곡기를 못 드셔서 어려우니까 오셔서 신방을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는 장로님 가족과 또 쾌백에 사는 저 쾌백에 사는 그 아들까지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퇴근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한 일주일쯤 매일 퇴근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이 어른이 곡기를 다시 드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지금 5년째 사셔요. 그리고 이런 건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안미영 권사님, 전호연 장로님 가정으로 5년 뒤에 오시게 되셔서 신방을 가서 뵀는데 이 어른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노년의 삶은 너무 외로워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 손자 다 있어도 그 마음의 허전함은 예수님 믿어도 잘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서 성도가 그립고 교회가 그립고 그러면서 다시 오시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여러분 교회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인생의 허전함을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야,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느껴보지 못했던 인생을 이렇게 먼저 살아가시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잘하지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이 그분들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두려움 대신에 약속을 붙잡아요. 두려움 대신에 약속. 오늘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 다른 왕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 왕 시온은 동쪽에서 아주 강한 왕이지요. 이 바산 왕과 함께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시온 왕과 이 바산 왕을 무찌른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와요. 그런데 헤스본은 너무나 강력한 도시라서 27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옛 시인들이 노래하는 그런 도시예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엘퍼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모리 족속을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지역은 암논의 땅임에도, 모압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아모리 사람들이 빼앗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너무 강력한 군대로 그곳을 멸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이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시온 왕이 이렇게 자기를 지금 자랑해요. 나중에 사실 이 땅은 르우벤과 갓지파의 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황폐하게 하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몰아냈는데,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몰아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이전에 왔던 아랏 왕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부족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아니 조금 전에 겪었던 전쟁보다도 규모도 훨씬 크고 강력한 군대이고 그런 적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반복되거나 계속해서 삶이 더 나빠지는 것을, 나빠지는 환경을 경험할 때 모두가 다 지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또 이걸 해야 되는가? 라고 멈추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만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뭐 작심 3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매 3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붙잡으셔도 그거 이겨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참 우리가 어떤 두려움은 잘 극복 안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전쟁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35절이 그 결과예요. 읽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참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두려움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전쟁에 능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전쟁이 일어나면 나 죽을 거야. 실직하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질 거야. 아니 이번에 내가 인사 점수 잘못 받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정말 많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봐요. 이들이 그 몇몇 사람들이 21장 1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사로잡혀 갔어요. 사로잡혀 갔는데 더 큰 군대가 나오고 더 강력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올라가면 저 사람들 다 내가 너희에게 붙여주마 가라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다 하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망시켰다 하는 이 말이 우리는 사실 불편해요. 왠가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은 그렇게 마음대로 다 죽여도 됩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라는 것이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진멸하라는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멸이라는 이 말은요, 좀 이해할 필요, 이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해야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은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멸할지니라 출애굽기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만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유대인들도 해당이 됩니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해당이 되지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여호와를 성전에서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우상을 섬겨라고 그들을 다 온 세상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라는 이 말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판단하시겠죠. 그것이 첫 번째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헤렘이라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제사장 앞에 드리는 제물을 불태워 없애는 것을 다 태웠다 할 때 그게 헤렘 진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헤렘 사상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고 할 때 제사장들이 화목제물로 먹는 음식, 그것을 바로 헤렘 사상의 진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멸망의 뜻이라면 뒤에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헌신한다는 뜻도 이 헤렘 안에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제 21장에 이방인들을 전쟁으로 이렇게 아무리 사람을 다 죽여도 됩니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21장 3절에도 보면 성읍을 다 멸하니라 이렇게 말하였고, 이 마지막 35절에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다 쳐서 멸하였다 말씀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 우리 김영경 장로님과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구약 개론을 하면 이렇게 바산 왕 옥이든지 또 시온 왕이든지 간에 이들이 나중에 7세기나 8세기, 9세기 가면 막 살아가지고 막 다 멸망한 줄 알았는데 다 살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그런 거 해요. 이들 다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구약의 헤렘 사상의 제일 모티브가 되는 게 소돔 고모라 아닐까요? 소돔 고모라. 곧 한 지역의 성이잖아요. 그죠? 전체를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두고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번째 개념,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그는 말했어요. 원한을 품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한 도시와 한 나라를 다 멸망하면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목사였다가 신앙을 버린 댄 바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헤렘 세상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모든 허구 중에 가장 불쾌한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이다. 모든 허구 중에서 가장 불쾌한 인물 하나님이라고 그가 말하세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혹시 이 말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아, 인종 청소자 이런 말들을 썼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 헤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심판을 받아야 아가니, 왜요? 이 헤렘 사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전제가 뭔가 하면 나의 모든 소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근데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시간을 훔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말라기 표현대로 한다면 십일조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말을 훔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다른 것, 얼마나 우리가 스틸할 수 있는 게, 훔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야망도, 정말 그것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늘 자기 인생의 계획이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그런 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헤렘 사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진멸의 대상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분노를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판단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그 모든 진노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도킨스가 정말 굶주린 인종 청소자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한다면 20세기에 일어났던 이 정오의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학살 사건들을 그가 넘어가는 거죠. 간과하는 거죠. 특히나 1994년도 르완다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후투족과 투치족이 100일 동안 싸워가지고 무려 10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투족은 농부 출신들이 주로 있었어요.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투치족은 소를 소유한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대량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00만 명이 100일 만에 죽었어요. 왜 이런 것은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1990년대에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민수기 21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에 붙여주셔서 선물로 받은 것들, 그것이 우물일 수도 있고 전쟁의 승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팔 때 보면 누가 파는가 하면 지도자들이 파요. 지도자들이면서 자신들의 첫 열매를 드리고 지도자들이면서 우물을 파라고 할 때에 그들이 희생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물이 나올 때에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나왔지만 이번에 물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지도자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물을 얻었어요. 물을 얻는 지도자의 희생,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고 진노였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로 생수를 주시는 이 이미지를 다 더해놓으면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헤렘을 당하지 않는, 진노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분, 그리스도께서 이 헤렘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때 우리는 진노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파괴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판단한다면 이 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벌을 피하게 하시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까? 아니, 여전히 우리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헤렘이 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도 자신이 고통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자기를 찌르고 비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이셨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드려서 우리의 인생에 선물로 우물물을 주시는, 정말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헤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완전히 버림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신의 백성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의 시편이 되셨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자신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신, 다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주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일을 만날지라도 다시 주를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